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개를 받은 적이 처음이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될지 지금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가 아버지께 받은 그 달란트가 목소리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들을 자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때 처음에 그런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주셨던 깨달음이 전 세계 어딜 가나 우리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3.1교회는 저희 아버지 집입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저는 너무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에 아들 된 권세로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차장에서부터 아무도 저를 막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이 자리까지 제가 올라왔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 한국인이 있는 곳은 우리 아버지 집을 다 지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3.1교회에 오게 되어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왔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 생각도 나면서 너무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3.1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3.1교회인데요 할 때 이미 송태근 목사님이 부르셨구나 감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송태근 목사님 강남교회 계실 때 작년에 제가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다음에 꼭 한번 기회되면 더 부르겠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굉장히 붙들고 언제 불러주시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3.1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바로 3.1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정받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왜냐면 송태근 목사님하고 그 인연이 어디에서부터 이어지냐면 그 강남교회 중고등부 집회 때 제가 우연찮게 강사로 갔다가 그 자리에 목사님 아드님이 있었어요. 목회자 아들이 은혜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제 집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분 다시 한번 초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세신자 전도 축제 때 강사로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세 번째 오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아까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팔을 벌려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반갑다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그 이렇게 퐁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잘 왔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나눌 텐데 이 시간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3.1교회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악. 그냥 노래를 일반 가요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테너 가수인데 성악가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성악가 다운 곡을 한 곡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악가 하면 1번으로 떠오르는 곡이 혹시 있으세요? 네, 오솔리미오라는 곡이 아주 탁 떠오르실 텐데 그 곡은 하면 하자니 지겹고 안 하자니 아쉽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오솔리미오 제가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코사 나이르나타 에솔레 나리아 세레나도 보나 템페스타 벨라리아 프레스카 파레자나 페스타 케 벨라 코사 나이르나타 에솔레 Sole che io be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Sam 아름답다 폭풍우 지나고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속이 시원하세요?
네. 성악가 특히 테너의 곡을 들으면 좀 후련함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런 재미로 또 이렇게 성악가들의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방송으로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 좀 어울리는 곡을 한 곡을 제가 더 준비를 했습니다. 3일 교회 왔으니까 다 쏟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클래식한 곡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오늘 색다른 또 매력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향수라는 곡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저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이칠 리야 지화로의 죄가 식어지면 빈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떠다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이칠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리워 맞으러 풀서비스래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노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벌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여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네 지금 앵콜 나오면 이제 가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올해 제가 35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 없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35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을 살면서 제 인생에 아주 잊을 수 없는 하루를 꼽으라 그러면 전혀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을 제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27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만난 지. 그 이전에 제 삶은 아까 목사님께서 잠시 나눠드렸지만 제 대학교 때 제 삶의 꿈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대중가수가 되는 게 꿈이어서 학교 앞에 술집에서 통기타 가수로 일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음악과 클래식과에 들어가긴 했지만 학과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밴드 생활을 하고 대중음악을 하고 뭐 귀를 두 개를 뚫고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빨주노 초파남보 염색을 하고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워대면서 그렇게 술집에서 가수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를 서울로 세종대학교를 오게 되면서 이제 혼자 자취를 하게 되니까 너무 그 자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옥탑방에 살면서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슬픈 노래를 틀어놓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노래에 취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 4학년 정도 되면서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점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아, 나는 대중가수의 외모가 아니라 성악가의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저희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는 소리 듣고 감히 이제 서울에 와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그렇게 왔는데 막상 서울에 와서 봤더니 잘생기고 멋있고 예쁜 사람들이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경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제 주위에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든지 서울만 가면 성공하고 가수로 데뷔해서 유명한 대중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왔는데 갑자기 제 꿈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한 대학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졸업은 해야 되고 학점은 안 나오니까 대학 4학년 때 겨울방학까지 계절학기를 들어서 겨우겨우 졸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악가의 꿈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성악가의 꿈은 전혀 없었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권유를 하시길래 아 그래도 어차피 노래를 할 거니까 가면 도움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대학을 온 거지 성악가로서의 어떤 꿈을 가지고 제가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가수의 꿈이 사라지고 나니까 성악가를 대신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때 당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암흑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절벽이라고 하던 순간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그때 시절을 꼽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는 어른이었어요. 어른. 여러분 주위에 어른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주위에 어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로 먼저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로 이민을 가셨어요. 배를 타러 선장이셔서 배를 타러 이민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저하고 형을 둘을 고등학교 때까지 다 키워내시고 또 대학을 오면서 어머니도 따라서 스페인에 나가셔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계세요. 저는 그 처음에는 그 자유가 너무 좋았지만 막상 제 인생의 어떤 조언자가 필요했을 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국제전화로 어쩌다가 부모님이 한 번씩 전화가 오면 그 수화기를 맞고 한 30분을 울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른이 부모님 너무 그리웠는데 티를 내면은 또 걱정하시니까 그렇게 힘들게 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를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늘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였어요.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셔서 체험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냥 전화하면서 한 번씩 얘기하시는 것, 이메일 써서 전도하시는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권면하실 때 굉장히 잔소리같이 들렸고 특히 저는 AB형의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렇게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란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가 너무 듣기도 싫고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안 갔죠. 혼자 있으면서 대학교 때는 전혀 교회를 안 갔는데 제가 너무 제 삶이 힘들고 뭔가 막막하고 조언이 필요할 시기가 오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능력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면 제가 진짜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교회로 발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공고했고 외로워서 그랬는지 유학생활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교회 앞에 100m 앞에만 갔는데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그렇게 좋고 교제가 너무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새신자로 등록을 해서 7주간 과정을 밟는데 그 교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 큰 성인 남자들이 소주가 없이 그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이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술 문화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남자들이 서로 껴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한편으로 너무 이상하기도 하지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저에게 제가 외로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교회가 좋구나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의 감동은 세상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었습니까? 좋은 다큐멘터리, 좋은 영화, 심지어 좋은 만화책만 봐도 감동이 있는 작품들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감동, 사람의 감정을 조금 만져서 눈물이 터지게 하는 감정 정도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이 교회라면 이거 가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미련 없이 내가 돌아서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올빼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새벽 기도는 정말 생각도 못했지만 저것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칼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나가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도전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사단의 공격도 많았고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터질 듯이 아침만 되면 아프고 그런 기도들 다 이겨내고 그런 방해들을 다 이겨내고 멀리서도 부모님이 지구 반대편에서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한 달 정도를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나가서 했던 기도는 제가 기억에 남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던지 만질 수 있게 해주시던지 뭔가 확실한 방법으로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도마라는 인물을 알지도 못했지만 도마보다 저는 더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제 삶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야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서 갑자기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불세례라는 것 있죠. 교회에서 막 불세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도 하는데 뭔가 뜨거운 게 갑자기 제 몸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탈 듯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뭐 땀, 물이란 물은 막 다 쏟아내고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 이전의 삶을 막 보여주시면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밖에를 나갔는데 하나님은 저만 만나주셨을 뿐인데 막상 밖에 나가서 봤더니 저를 제외한 모든 세상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그 푸른색만 봐도 눈물이 나고 길가에 풀 한 포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 풀 한 포기에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게 얼마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변화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는데 다섯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아주 말썽을 많이 피우던 질풍노도의 시기를 아주 격하게 겪었던 그 사춘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루에 두 갑씩 담배를 피웠어요. 한 9년 정도 피우던 담배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끊게 하셨고요.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 그날 저녁에 하필 그 은혜 받았던 날 저녁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가서 맥주를 한 모금을 마셨는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술을 입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도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세요. 저희 경상도 사람들이 조금 입이 거칠어요. 그래서 저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이 우정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 아까 와이프가 여기 나왔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로 만나서 친구로 잘 지내다가 연애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때 제 첫인상이 저렇게 욕 잘하는 사람 처음 본다였대요. 제가 너무 욕을 잘했어요. 정말 욕을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혀를 꼬아주셔서 그날 이후로 지금도 이렇게 쌍숏이 들어가는 이런 말은 흉내도 못 내요. 혀가 막 꼬여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입에서는 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시던 분들은 다 아시죠? 뭐 다들 침을 많이 뱉어요. 길거리에 침을 많이 뱉어요. 저도 이렇게 찍뱉음 저까지 보내던 그런 예, 좀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침을 너무 많이 뱉던 제 입을 막아주셔서 이렇게 길을 가다 가래침이 나오다 함부로 뱉지 못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손, 이렇게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던 이 손을 묶어주셔서 지금도 지나가다 뭐 실수로 흘리기만 해도 다시 주워야 되고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흘리면 다시 주워야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봤을 때 착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보다 착하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 제 이전의 삶, 그날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착한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 모든 제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멀리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다섯 가지를 너무 싫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관심 있어 하는 곳만 저도 보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우리 저의 모든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제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교제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더 많은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걸러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을 자만 있으면 어딜 가든지 아버지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들을 자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한 6, 7년 이상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오늘 제일 많은 분들 앞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멀티 집회를 제가 하게 됐어요. 체육관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네, 2층에도 계신다 그러고, 네.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게 인도를 해주셔서 제 삶이 늘 아주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묻어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 다섯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가 된 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냥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에 십자가만 보면 저 때문에 돌아가 지금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보이고 저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려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모든 분들 다 십자가 체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릴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뜨겁게 체험을 하셨다 하더라도 또 식어지고 삶에 찌들어서 또 옛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찬양 제 옛날 생각하면서 많이 부르는데 그 찬양 불러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러드릴게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뭐 할까요? 이제 제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악을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탈리아 로마라는 곳을 보여주시고 로마에 제가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했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그분이 유학을 나가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을 했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유학을 나가서 봤더니요 이탈리아 로마의 성악가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이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의 밀라노라는 도시에는 1,500명, 이태리 전체에 한 3,000명의 한국인 성악가들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독일과 뭐 미국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 뻗어있는 유학생들, 성악가들, 유학생들을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안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담하게 나갔는데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섬겼던 로마 한인교회는 성도의 90%가 성악가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배를 드리면 앞사람도 성악가, 뒷사람, 옆사람 전부 성악가가 같이 앉아서 주기도송을 저희는 오리지널 키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불러요. 회중찬양을 고음에서 팍 지르면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악회 하는 줄 알고 들어와서 구경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혹시 유럽에 배낭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주일날 로마 한인교회 예배를 관광 코스에 넣으세요. 네, 특별한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진짜 그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찬양이 너무 좋고 너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저희들은 어땠겠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다 같이 은혜 받고 사랑합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그 다음날 콩쿠르를 나가면 다 적이에요 저희는.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좋은 콩쿨 정보, 좋은 선생님 정보, 학교 입시 정보 이런 걸 나눌 수가 없었어요. 나눴다 하면 수백 명이 경쟁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얍삽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고 많이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특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에서 국제 콩쿨이 있는 날은 저녁에 기도회를 가면 난리가 납니다. 전부 다 주시옵소서 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유학진은 공부 외에는 기댈 곳이 없잖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다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특히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하시다가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유학을 나와서도 개개인의 어떤 신앙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가 1% 안에 들어서 쓰임받는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이 수천 명의 성악가들 중에 누군가는 1등이 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1% 안에 들어서 좋은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좋은 대학 교수로 분명히 하나님 쓰임을 받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 눈에 띌 수 있습니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체능 계통은 특히나 어릴 때부터 잘하던 사람, 신동들, 타고난 사람들이 커서도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한 90% 이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콩쿨에서 1등을 하고 입상을 하시던 분들, 유명하게 대학생 때 날렸던 분들이 유학을 나가면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웬만한 콩쿨은 다 휩쓸고 있고 웬만한 좋은 무대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같이 2류, 3류 지방대학교 출신들, 인류대학교가 아닌 그 외에 나머지 출신들의 성악가들은 그 틈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인류대를 제외하고 2류, 3류 대학교 지방대 출신들이 콩쿨에 입상을 하고 휩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진짜 저 할 수 있습니까?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콩쿨 하나 입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데도 무대에 설 수는 없는데 저는 늘 콩쿨에 도전하며 늘 1차에서 떨어졌었어요. 한 20, 30번을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도전은 했지만 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콩쿠르를 한번 가자고 해서 가면 이탈리아는 대중교통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한국만큼 그렇게 절대 안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루 종일 걸려서 콩쿠르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콩쿠르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치 식량, 밥통까지 다 가지고 가요. 큰 짐을 들고 가서 혹시 이번에는 본선에 올라갈까 봐 긴 연미복, 예쁜 연주복도 챙겨서 갑니다. 그러면 저만 1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만 돌아오는 기차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1차 통과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성악가로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늘 그런 불평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곳에서 신앙생활과 유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띌 수 있습니까를 늘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새벽 기도를 제일 오래까지 해볼게요. 이 사람들 제일 오래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해볼 테니까 하나님 저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을 하고 새벽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안 가고 끝까지 버텨요. 다리가 저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포기도 또 빠르잖아요. 그래서 강대상 제일 앞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라고 믿고 제일 앞에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에 강대상 제일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면 누군가는 옆에 와서 코를 박고 있어요. 벽에.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학업이 경쟁이 아니라 학업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경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외국에 아주 힘든 곳에서 정말 처절할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눈에 띌까 막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매달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저희 로마 한인교회가 30년이 넘은 교회인데 예로부터 내려오던 불문율 같은 얘기를 제가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로마 한인교회는 새벽기도 금지, 통성기도 금지, 그리고 또 한국말로 된 찬양 금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희 교회는 성악가가 90%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악가는 몸이 아끼잖아요.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돼요. 피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성기도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한국어로 된 노래나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한국말은 받침들이 많고 발성적으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된 찬양도 많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성도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성령 충만할 때 유학을 나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제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 가지 할 테니까 제 목소리가 완전히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 절대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 목소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하나님 제 목소리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큰 뜻을 가지고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목이 아파요. 당연히 목이 아프죠. 새벽에 잠도 덜 깨고 그때 당시 발성도 좋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너무 목이 아파서 한 달 기도하면서 목에다가 안수를 해가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어느 날 통성으로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 같은 게 제 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목 안에서 제 소리를 앞으로 쑥 잡아 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웅얼웅얼웅얼 하던 소리가 갑자기 소리가 앞으로 빠지면서 제 귀보다 소리가 앞에 나오니까 잘 안 들리기 시작해, 제 기도 소리가. 그래서 먹먹하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 제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기도가 너무 편해졌어요. 남들은 시끄러웠겠지만 저는 굉장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편해지고 목도 안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에 알게 된 거지만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탈리아에 가서 배우고자 했던 벨칸토 창법의 가장 기본적인 발성인 이 광대뼈를 울리는 발성법이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여자 크리스티나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태리 분들은, 이분이 물론 좀 더 과장을 하시긴 하지만 이태리 분들의 발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에, 이, 어, 우가 전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우리는 아, 에, 이, 어, 우 전부 소리가 뒤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래를 어떻게 했냐면 Qu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이렇게 노래를 하던 바리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Qu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차이가 느껴지세요? 소리가 뒤에 있던 소리가 앞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탈리아 선생님께 레슨을 가도 사실 알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이태리 선생님께서 저에게 호흡을 가르쳐준다고 제 배꼽을 찌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배꼽을 여기를 찔러요. 제 배꼽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보는 배꼽의 위치가 이만큼이 달라요. 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호흡을 얘기를 해줘도 저희가 곧이곧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 구조도 동양인과 서양인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옆으로 좁고 앞뒤로 되게 길어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넓적하고 앞뒤로 좁아요, 얼굴이.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입천장이 자연스럽게 둥글게 돼서 앞으로 소리가 나가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 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레슨을 가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없이 그렇게 늘 무식하게 레슨만 받는다고 해서 늘지 않던 어느 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 목소리를 드렸을 때, 제 나름대로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 걸 제가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그 제 집회의 어떤 주제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공식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다 채워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인류대학교 출신이고 한국에서부터 유명하게 잘 나가던 성악가였으면, 유학을 나가자마자 에이전시에서 발탁이 돼서 좋은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성악가였다면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목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불문율 세 가지를 반드시 저는 철칙으로 알고 유학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덜 가졌기 때문에, 이류였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음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게 너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불평 있으신 분들, 그 불평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틀림없이 믿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하던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보다 정말 부족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훨씬 더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가 유학을 가서 하나님이 제 발성을 만져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콩쿨에서는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그 콩쿨의 1차의 벽은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콩쿨에 한국인들이 막 대거 입상한다는 소식 많이 들리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한국에서부터 잘하시던 분들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나가서도 너무 잘하는데 콩쿨에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콩쿨에서 확 좌절하고 불평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너 나한테 찬양 좀 안 할래? 나 너 찬양이 너무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세 번째 얘기 있잖아요. 한국어로 된 찬양 금지. 근데 저는 저희 로마님께서 찬양, 경배와 찬양 인도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성악가, 크리스찬 성악가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성악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 최고가 돼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 좋은 비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면 그러면 1등 말고 나머지는 나를 찬양 안 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서로 경쟁하느라 지쳐서 찬양 안 하고 목 관리한다고 찬양 안 하고 더 조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지내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듣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잠시 공부를 스톱을 하고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그때가 29살이었는데 한참 이제 활동을 하고 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학교를 졸업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될 아주 중요한 때였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오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 삶을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또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 몸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찬양 집회 비전 트립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기로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 8개월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좋은 팀, 실력 있고 신앙 좋은 좋은 팀을 만들어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같이 하게 된 사람들이 남자 한 명, 또 소프라노 한 명, 같이 하는 반주자 한 명, 그렇게 네 명이 팀이 돼서 한 8개월 정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뜻을 품고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저는 성악가로서의 프로필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종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탈리아 로마에 나가서 산타 체칠리아라는 그 국립음악원에 입학한 거 말고는 그 두 줄 말고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어요. 오페라도 한번 한 적 없고 콩쿠르 한번 입상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유학생이었어요. 학생. 이런 학생 같은 사람이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갑자기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저를 위해 제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콩쿠르를 나가고 기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한 달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너무 제가 프로필이 없어서 누가 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유황 쓰실 거면 좀 저에게 프로필을 채워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한 몇 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간 콩쿨부터 제가 입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8번을 연속으로 국제 콩쿨에서 입상을 하게 됐어요. 1차 통과가 목표였는데 1차, 2차, 3차, 1, 2, 3등 안에 드는 성악가가 된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입상을 할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오, 이번에 잘한 사람들이 안 나왔나 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경쟁자가 안 나왔어요. 거의 잘하는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8번을 연속으로 가는 콩쿨마다 입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집회를 한 달간을 준비한다는 걸 온 사람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모여서 막 연습하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다들 말리기도 했었어요. 한 달씩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안 그래도 발성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사람이 더 안 좋아져서 정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렇게 요란 떨던 어느 날부터 콩쿨에서 입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너네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제가 살짝 껴있었더니 그냥 저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눈 떠보니까 미국에서도 오페라 데뷔를 했고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데뷔를 하고 콩쿠르 8번을 입상을 하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1% 안에 드는 성악가가 어느 순간 몇 개월 사이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인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집회를 했습니다. 왜 이민교회를 택했냐면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랬어요. 부모님이 지금도 이민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그분들이 그 스페인에 지금 계시는데 제가 이태리 유학을 나간 뒤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집회도 해드리고 음악회를 해드리면 이분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 벌써 이렇게 주르륵 눈물을 흘리세요. 그 타지 타향살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몇 년을 유학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인종차별과 그 말 안 통하고 언어적인 어떤 문제 모든 게 다 힘든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국어로 된 노래, 찬양을 성악가가 와서 불러주는데 평생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셔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이민교회에 대한 연민을 품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선택을 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을 다니면서 이민교회가 많은 지역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찬양집회 비전트립을 하겠습니다. 제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27일 동안 16번, 9번 정도의 집회를 했어요. 그것도 한 13개 정도 교회가 섭외가 되는데 그 과정도 너무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냥 지구 반대편에 제가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께. 그 홈페이지 그냥 들어가서 보고 이러이러한 연유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찬양 집회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들 2, 3일만 재워주시고 밥 좀 먹여주십시오. 저희 사비를 가지고 다 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같이 가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연결이 되는데 정말 기적같이 13개 정도 교회가 하루도 어긋남이 없이 그 교회에서 원하는 날에 맞게 27일 정도의 여행 일정이 잡힌 거예요. 물론 아는 교회도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렇게 정말 무작위로 기도하고 보낸 교회에 그렇게 저희가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기억에 남는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에 처음으로 로마서 강해를 하던 날이었어요.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하고 새벽 예배를 처음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제가 제목을 로마서신이라고 보냈어요. 제가 로마에서 보냈으니까 로마 서신이라고 하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이메일을 받고 일본으로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했던 교회도 있고 너무너무 하여튼 그 한 달간의 집회가 너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분이 힘을 내서 걸어와서 저에게 10불을 지어주신 분도 계셨고 정말 죽으려고 결단을 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유학생이었는데 아틀란타에 있던 어떤 한 자매님이 자살을 하려고 결단을 하고 우연치 않게 저희 집회를 왔다가 제가 지금 불러드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성껏 쪽지, 유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거라고는 정성밖에 없어서 쪽지를 이렇게 써서 저에게 전해주셨던 분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와서 너무 고맙다고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 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을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찬양을 여러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된 찬양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위로와 사랑과 따뜻함의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시려고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의 은혜를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해 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한 달을 비전 트립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제 삶이 화려하게 열릴 줄 알았습니다. 다시 로마를 돌아와서 콩쿠르를 도전을 하는데 또 1차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한 네 번을 연속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높이지나 마시던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등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야, 저 이제 어떻게 뭔가 좀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시선들이 느껴질 때 갑자기 다시 1차에서 떨어지면서 낮추시니까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아냥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집회를 한 달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께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사역자가 돼도 좋겠다고 권면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기도해 보라고 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 저를 훈련시키셔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음악 목회자나 전문 찬양 사역자가 되길 원하시면 콜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너 테너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까지 바리톤이었습니다. 바리톤으로 계속해서 콩쿠르에 입상을 하고 오페라도 데뷔를 하고 잘 나가던 인정받던 바리톤이었던 저에게 바리톤으로서의 한계를 만나게 하시면서 갑자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테너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테너, 바리톤, 베이스 뭔지 아세요? 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남자 성악가들이 제일 고음 내는 사람이 테너고 중간음을 내는 사람이 바리톤이고 제일 저음을 내는 사람이 베이스예요. 그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중간음역을 내던 바리톤이었는데 더 높은 음을 내는 테너로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무조건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헌금 쓰고 목사님과 부모님과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 그때 당시 여자친구 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 테너로 바꾸라는 확신을 주셔서 테너 바꿨어 라고 다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주위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마저도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냐고 걱정이 되시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나이가 바꿀 때 당시 나이가 32살 이상 막 되던 때였거든요. 한참 뭔가 활동을 해야 될 저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사이에서는 바리톤이 테너로 가는 거 특히 이제 30대 초반쯤 됐을 때 바리톤에서 테너로 이렇게 파트를 바꾸는 거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어릴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바꾸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3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많이 걱정도 해주셨지만 일단 저는 제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무조건 선포를 합니다. 일단 선포를 해놓으면 이제 주사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포를 해놓고 한 달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한국에 6년 동안 저를 기다리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가장으로서 뭔가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주위의 분들도 다들 걱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 달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너무 무리하게 집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목도 쉬고 목이 자꾸 이제 그 상하기 시작을 했었던 한 달 정도 지나고 너무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다가 실제로 꿈을 내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오페라 아리아 한 곡을 제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오페라 아리아였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체로 빈체 하는 곡 들어보셨어요? 네.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나 뭐 열린음악회 보면 테너 가수들이 나오면 제일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이 오페라 투란도트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오페라 아리아인데 이 빈체로라는 말이 나는 승리할 거야 이런 뜻도 있고 어쨌든 이 배역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노래 음악도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곡이기 때문에 테너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오페라 아리아예요. 모든 테너들이 다 이 곡을 불러보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어렵기도 어렵고 너무 높기도 높을 뿐더러 역할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우렁찬 테너들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기가 쉽지 않은 곡이에요. 그런 곡을 제가 꿈에서 테너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그냥 가성으로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빈체로 빈체 하고 딱 노래가 끝났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밖에 나와서 브라보! 하고 막 박수를 막 쳐주시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를 봤더니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길 가던 개들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꿈에서 사실로 제가 실제로 봤어요. 두 마리였는데 이렇게... 예. 개들이 막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너무 제가 놀래서 제 이렇게 옆에를 봤더니 제가 이태리에서 만났던 성악가 테너 선생님 중에 가장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럽니까?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가성으로 그냥 흥얼거렸는데 왜 사람들이 이럽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인상을 팍 쓰시고 팔짱을 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네, 개꿈 꿨잖아요. 진짜 개꿈을 꿨는데 너무 그 꿈이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 왜냐면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무대 서는 사람은 관객의 환호를 먹고 사는데 테너로 바꾼 지 이제 한 달 정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연습도 안 되고 목이 안 좋고 막 그렇게 힘들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는지 그 환호가 너무너무 저를 행복하게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렇지만 개꿈은 개꿈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이 꿈이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저를 막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데 레슨만 가면 그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고 눈만 감으면 그 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이 저를 막 사로잡는데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가 질투할 만큼 나를 세계적인 테너로 세워주실 거야. 내가 어딜 가든지 입을 벌려 노래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테너 성악가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꿈을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목사님과 또 부모님과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갑자기 요셉처럼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비아냥 아닌 비아냥, 너만 하나님 믿냐, 뭐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그래, 진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 삶에 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주셨다고 믿지만 그러나 내가 이 꿈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봐야 알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너로 더 쓰임받고 더 유명하고 더 감동적인 그런 성악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제가 테너로 바꿔서 그 꿈을 꾸고 한 달 뒤에 콩쿠르를 나갔어요. 테너로.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드라마틱한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테너로 바꾼 지 두 달도 채 안 돼서 제가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때 불렀던 곡이 제일 처음에 불러드렸던 오솔레미오였습니다. 이 콩쿠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갔지만 너무 특별한 콩쿠르였기 때문에 제가 꼭 나누고 싶어요. 이 콩쿠르 어떤 콩쿠르냐면 이탈리아 그 나폴리 지방의 민요 콩쿠르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솔레미오, 푸니쿨리 푸니쿨라, 도라오라 소렌토로 뭐 그런 곡들 있죠. 산타루치아 이런 곡들이 다 나폴리 지방 민요입니다. 그래서 나폴리 사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곡들은 이태리어하고 좀 달라요. 이 곡들은 또 테너를 위한 곡입니다. 아주 사랑 내용이고 열정적인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거의 테너들을 위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그 콩쿠르에 나가서 19명이 본선에 올라갔는데 저를 제외한 18명이 나폴리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테너가 11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요만큼의 그 기대도 안 하고 나갔었던 콩쿠르예요. 그냥 무대 경험을 테너로서 바꿨으니까 무대 경험 쌓는다 생각을 하고 나갔던 콩쿠르였는데 하나님이 그 콩쿠르에서 저에게 1등을 주셨어요. 그거는 그 콩쿠르 아주 유명하고 큰 콩쿠르 아닐지라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너무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감동이 되었던, 은혜가 되었던 그런 콩쿠르였는데 그렇게 콩쿠르에 입상을 하고 그 다음 한 달도 또 안 돼서 오페라 콩쿠르에서 정식으로 나가서 또 2등을 입상을 하고 6개월도 채 안 돼서 제가 바리톤에서 6개월도 채 안 돼서 테너 주역 가수로 토스카라는 오페라에 이탈리아에서 또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이제 다시 어느 순간 다시 보니까 또 1% 안에 드는 테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한 번 입상하는 것도 힘든 콩쿨에서 열 번이나 콩쿨에서 입상을 하고 바리톤, 테너 오가면서 그렇게 6개월 사이에 오페라 주역 데뷔를 하고 그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잘 없거든요, 사실은. 주위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력을 저에게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구나.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셨으니까 이제부터 정말 큰 무대, 좋은 데서 하나님이 저를 더 화려하게 사용해 주시겠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 이제 너 귀국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작년입니다. 그게 34살. 한참 테너로 이제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 귀국을 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좋은 라스칼라 극장, 뭐 영국의 코벤트 가든 이런 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미국의 좋은 무대들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 그렇게 화려한 무대들 내서 오페라 테너 주역 가수로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시켜주셨을 때 다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은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막상 제가 귀국을 하니까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여기 수천 명이 계시지만 저 아시는 분 계세요? 테너 강내 저희 뭐 혹시 학교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 말고 정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를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런 이름 없는 무명의 테너 성악가가 귀국을 해서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집이 없잖아요, 저는. 그 전에 1년 전에 와서 제가 잠깐 결혼을 하고 또 들어갔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처갓집에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얹혀 살면서 또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귀국시키셔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이렇게 제가 빈둥빈둥 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디선가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처음 미국 비전 트립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아프리카도 가고 또 미국을 한 번 더 가고 유럽도 돌고 계속 해외 그 이민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0회를 넘게 했었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진 않지만 나름대로 기회만 되면 열심히 집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데 매주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 8도에서 연락이 오는데 정말 열몇 분 모여 계시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도 연락이 오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연락이 오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아버지 자랑 찬양하고 그렇게 한 반년 정도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점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오페라 가수 아닌가요? 오페라 가수로 하나님 저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 아닙니까? 왜 한국에 와서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 시골교회 가서 찬양 집회하고 한 시간 반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언제 데뷔하고 언제 쓰실 겁니까? 막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보람이 되지만 한편으로 그런 섭섭한 마음도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갔던 가장 작은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진짜 10여 분 계시는 시골교회였는데 집회를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자비도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해놓고 이제 안 괜찮은 거예요 속으로. 그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고 해도 자비도 안 주시고 뭐 이러면 막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본심은 아니었지만 정말 찬양으로 너무너무 저도 은혜를 스스로 받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지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억지로 가서 막상 이제 집회를 하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한 할머니 권사님이 저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손을 벌벌벌벌 떠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그 흥분하신 그대로 막 떨면서 와서 저에게 하신 얘기가 한 3, 40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 이후에 평생 잊고 살다가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막 저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자리에 올 성악가가 필요해서 너를 귀국을 시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가 기도했는데 막상 쓰임받고 있는데 제가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악가로서의 제가 아니라 찬양 사역자로서의 저, 그냥 저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들로서의 저 강내우를 하나님 기대를 하셨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저는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제가 회개가 되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때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역자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또 한 1년을 지나온 지금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국을 하면 바로 거기로 데뷔를 해서 멋있게 금이 환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또 감사의 조건이 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열심히 쓰시면 열심히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되돌아보니까 제 나이 35에 제가 9월 달에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이 아닌 작은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한국에서 데뷔를 했었고요. 또 10월 달, 또 11월 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오페라로 주역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막상 데뷔를 하고 돌아봤더니 결코 늦지 않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한번 드려봤을 뿐인데 그냥 드리고 그 삶을 그냥 믿음으로 가보자. 이 삶의 끝은 분명히 축복이니까 그냥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가보자 하고 왔더니 돌이켜보니까 결코 늦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이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을 좀 주고 싶습니다. 같은 우리 청년들이고 같은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제 삶의 어떤 큰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우리 아버지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산다면 어느 순간 봤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성악가들이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 성악가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의 성악가들 중에 가장 찬양을 많이 하는 성악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왜 많이 하는 성악가냐면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성악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건 우리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찬양 제일 많이 하는 성악가라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아버지 자랑하다가 왔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찬양한 성악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목표 하나쯤 세워놓고 우리가 삶을 산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안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저희들을 안아주실까 수고했다 내 아들 수고했다 내 딸 그날을 기대하면 너무너무 설레이고 흥분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열심히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우리 3일교회 모든 교인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칠 텐데요. 그 콩쿠르에서 늘 1차에서 떨어지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면 성경을 통틀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그 고백을 좋아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더 칭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했는데 그렇게 콩쿠르에서 떨어진다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던 제 모습을 굉장히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된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찬양이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까지 살게 해준 힘을 주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요,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며 주는 나의 산성.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앵콜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앵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밤새도록 마음 같아서 불러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제가 꼭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을 한 곡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끝을 내겠습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찬양을 성악가들이 참 많이 불러서 저는 사실은 같은 성악가로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 찬양의 가사가 귀에 들어오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날 이후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는 찬양이잖아요. 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다시 2절에서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온 세상이 까맣게 되고 아무도 주위에 안 남고 다 떠나고 그렇게 암담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또 3절에서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탁 내려다보시는 그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요약해 놓은 그 찬양인데 이 찬양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불러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예루살렘 성이라 생각하시고 그 장면들을 한번 그려보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그렇게 찬양을 마음으로 따라 불러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 그분께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찬양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앵콜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번호를 주지 않았지만 네. 9번 틀어주십시오. 네. 거룩한 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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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할렐루야. 아, 시간 깊어가는 줄 모르고 찬양으로 간증으로 풍성한 밤이었습니다. 아, 이 여운을 그대로 끝내고 싶지만 우리도 뭔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으로 마치겠는데요. 혹시 이거는 판매가 아니고 우리 형제가 또 찬양을 수록한 테이비,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돈하고 바꾸어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가사 띄워주십시오.
저가 되시면
하나님, 귀한 형제를 술독에 건지시어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성어를 선포하며 노래토록 기적과 은총으로 붙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멋지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높이 높이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어두운 밤길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얼굴로 맞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담대한 믿음의 행진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형제의 가는 길에 평생토록 동행해 주시고 1%가 아니라 유일하게 높이 붙들려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대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또 오늘 간증을 통해 영광을 돌린 우리 강래호 형제의 앞길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